이 시간 함께 사근과하실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40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깨우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최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 감동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조명하심의 은혜로 또한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의 복된 깨달음과 의미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연말 때 성탄감사예배와 또 연말과 연초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그에 맞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 전하느라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떠나 있다가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 되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의 실수, 38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역사가 가져다 주는 교훈과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되지만 시간이 잠깐 지나버리면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또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삶의 방식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역사,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제 신세대만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먼저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언약을 맺은 호렙산으로부터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얼마 정도의 거리라고 말했습니까?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했지요? 그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범했던 뼈아픈 실수를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범했던 그 실수를 거명하는 이유는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행한 결정적 실수들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목적으로 38년 전 이 가데스 바나에서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실수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의도를 곡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매우 의기양양했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획기적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획기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고통과 억압에서 풀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그냥 그들을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압 호렙산에 그들을 인도해 들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아울러서 각종 송사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제도까지 두셨습니다. 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무려 11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가데스 바니아로 이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니아로 인도하신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만 받았지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가 되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절호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이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구속의 의도를 곡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마치 어려운 길을 가면 부모가 자녀를 안고 업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더위에 고생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추위로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만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내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영역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바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일단의 조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했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소리를 듣게 하시는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신다라고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무익한 말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그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노하였습니까? 노하신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노하심의 대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엎드려졌던 그 일단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을 강팍해 갖게 될 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으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다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 즉 죄와 사망의 땅으로 더 벗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진노이시다라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진노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 가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진노는 하나님의 본래 성향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에도 왜 진노하실까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분내심의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질투의 대상이 가장 사랑의 대상일 수 있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먹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크게 화를 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한 단면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에게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계획했는가 하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지요. 이제 열 하루 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단행하려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약에 이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리도록 하시겠지만 그 후세대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누구의 장단에 춤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또 아울러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리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배려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본질상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성깔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지금 주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발로 차버렸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속받은 신자가 구속받은 신자답지 않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때로 막대기를 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을 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불순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성품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이 두 진자 운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잘 나타났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비록 38년 정도, 한 40년 정도 약속의 실행을 늦추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약속을 실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무효로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이런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되 이 세대 중에, 이 악한 세대 중에 사람들 중에는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그냥 내팽개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종일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했지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그 후손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이 온전히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는 채운다, 가득 찬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라는 말이. 그런데 이 채운다, 가득 찬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공간을 채운다라는 뜻도 되지만 시간적 의미에서 어떤 시점부터 어디까지 채운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갈렙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구속받은 신자는 지속적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동일하게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신약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권면했지요? 뭐라고 경고했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동일한 경험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가지 내가 죄와 사망의 땅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마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그렇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말은요, 이런 면에서 그 당시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지금도 현실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는 단순한 관념적인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믿음에서 나아간다는 말은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발휘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다른 곳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순종이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은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은 절대로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죠?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지요. 따라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느냐, 봉사일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뭐 등등의 여부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또 한 가지 사건,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모압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일입니다. 본문 37절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떤 중대한 실수를 범했지요? 므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자소섞인 원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마치 모세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을 보시면 모세가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왜 너희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물론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고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던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더라면 20장의 실수를 할 리가 없었겠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니만큼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죄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죄를 범했던 것은 모세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들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민들에게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양심을,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의 양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로 해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훌륭함을 보게 되지요. 후계자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일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깊이 복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모세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이 그들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예언, 우리와 우리 자손들 여기서 죽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예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물어 돌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자면 38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나타납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름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름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늦추시면서도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드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순종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해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광야길로 인도해드리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에 대전에서 다시 구미로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리적인 후퇴가 아니라 구원사건의 과거로 다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홍해길로 갔다는 말은 과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드리셨을까요?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과 원망을 일으키는 자리거든요.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실행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을 헤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 이외에 구원받은 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 돋보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체득해 하셔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광야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드러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둔한 존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이기에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한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한 말씀으로 실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단과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뢰하고 주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